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순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하루에 5시간 정도는 성경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성경 연구하는 것을 등산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래고저 성경을 평생 연구해 왔는데 아직도 등산로의 초입에 있는 것 같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백수를 바라보시는 이 어르신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20대 중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 온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기에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 도우심을 의지 함으로 오늘 본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유난히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주신 만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꼭꼭 씹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향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고민과 사색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그런 경향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꿔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해와 확고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너희입니다.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5장에서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시작된 말씀은 9장 35절에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 사이에 감싸져 있는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른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이며 8장부터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실제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10개의 기적의 이야기가 9장까지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너희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너희. 너희 즉 청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을 나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양식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17절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찬찬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대상이 생략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누구이겠습니까? 빛이요 소금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사실 복수로 쓰여서 정확히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구약 전체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유대교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폐하라와 완전하게 하다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카탈리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동사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전치사 카타와 무언가를 풀어버리다 라는 리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기관을 해체하거나 파괴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구약 율법을 카탈유오 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즉 나는 구약 성경이 더 이상 권위도 효력도 없다고 선언하며 이를 폐지하고 무효화를 시키러 오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로 번역한 헬라 말은 플로레오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다 외웠는데 이 자리가 저한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자꾸 봐야 돼서 플레레오라고 쓰였는데 저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의 중요한 틀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헬라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BC 2세기 때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를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인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번역본을 사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말레라고 하는 체울레 말레, 그 말레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 제가 말씀드렸던 플레로라는 단어와 등가어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때 water라는 그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물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거를 등가어라고 합니다. 같은 값을 먹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 즉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플로레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등가어라는 말입니다. 같은 값을 매겼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레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 동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꽉 채우다,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꽉 채우다. 두 번째,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다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7절에서 완전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 플레로는 성취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거든요. 자, 우리가 제가 이 이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을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절대로 파괴하려고 오지 않고 오히려 성취하려고 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구약의 폐기자가 아니라 성취자이다. 구약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이시며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들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들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앞서 제가 꽉 채우다 혹은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다의 의미를 가진 플레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제가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PPT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을 집중해 주셔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이루려 하심이 여기서 플레레오, 성취하다 이 말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말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러 예수님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호세아 11장 1절, 탄생하신 후 살기 등등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내셨다는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개역배정에서는 심지어 번역도 하지 않았어요, 플로레오를. 이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뒤에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헤롯은 분노가 가득하여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데 이 또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남쪽 유다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올라가시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하러 하셨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 요한한테 세례 달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 이루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취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 하는 수많은 약속과 증언들과 예언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말을 성취하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을 내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내가 왔다 그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8장 17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장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치료하시는 기적들을 보이시는데 이사야 말씀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것도 번역 안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까지만 개역해놔서 써놨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기뻐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증해 주시는 이사야 종의 노래를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시편 78편 2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심으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11장 10 마태복음 13장 48절과 23장 32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플로레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꽉 채우다라고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물에 가득함에 그걸 플로레오를 가득함에로 번역했어요. 꽉 채움에. 그리고 23장 32절에서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꽉 채우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 말씀들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무효화하고 폐지하거나 취소하고 그거를 파괴시키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말씀에 대한 성취가 그러면 어느 정도이냐?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목이 너무 마르네요. 18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진정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면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핵심은 밑줄이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성취함을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떻게까지 성취가 이루어지시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로레오 써있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과 56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플로레오. 성취하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플로레오. 성취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즉 열두 군단보다 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으나 스스로 잡히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이루어졌나니 플로레오 성취되었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바리새인 그 대사장들에게 은전 30을 받기로 거래합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후회하였고 은전 30을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유다가 무죄한 자의 피해값으로 받은 은전 30개를 성소에 던진 행위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것으로 피해받칠 산 행동을 예언한 스가랴의 두 예언을 성취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율법주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든 약속들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에 계명들, 즉 율법을 거부하고 제쳐두고 심지어는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17절부터 이어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이 연결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약을 이상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보다 못하다. 구약에는 사랑, 관용, 포용, 용서, 은혜가 없다. 억압하고 옥죄는 말씀뿐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간 옛 시대이기에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 구약 성경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연결되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의 권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 어느 한 권도 우리는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도 등한시하거나 경홀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도 그렇다고 무법주의자도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공의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질기고 고약한지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야 하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절의 화룡정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앞선 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이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왜 그분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분만이 저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잘못됐다라는 관점을 갖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들인지 연구하여 알아간다면 그렇게 속단하기가 이르거든요. 여러분,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세기, 3세기 사이 어느 유대인 라피가 구전,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유대인들의 율법을 편집해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무드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미시나거든요. 이 미시나는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총 뭐 제라임, 나심, 코다심, 토오보, 모에드, 네즈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모에드라고 하는 명절 부분에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제가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하여, 왜냐면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전과 구전을 통해서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써낸 거예요. 엄청나게 방대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9가지의 금지 사항을 적어놨어요. 여기서 기가 막혀요. 숨이 턱턱 막혀요. 두 글자 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두 글자 쓰는 일, 그 지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불을 켜지 말아라. 망치질 하지 말아라. 물건을 옮기지 말아라. 다른 곳에서 옮기지 말아라. 이런 아주 숨에 그냥 턱턱 막히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써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에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규칙과 규정에 순종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들의 의보다 더 철저하고 더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기 태양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손가락을 본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으며 마디는 어떠며 그리고 손 모양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거를 본 겁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태양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가락을 본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율법 안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무엇의 통치를 받은 거죠? 율법의 통치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세분화해서 정교화시킨 것까지 세심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것을 통해 인정되는 은은 인정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지켰다는 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뛰어나지 않으면 전제가 뭐예요? 그들의 의를 더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된답니다. 제자들에게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더 나은 의를 이해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요. 예컨대 여러분 높이뛰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2m를 높이뛰기로 뛰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2m 5를 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나은 의에서 더 나은으로 번역한 헬라 말은 페리시오 플레이온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더 나은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excessive much greater거든요. 그 말은 훨씬 더 초월하는 거예요. excessive much greater.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아니고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직역한 것은 이렇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초월하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수준이 전혀 다른 의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사투를 벌인다 해도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들의 의를 초월하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자꾸 불가능해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2m를 뛰어넘기도 불가능하고 버거워 보이는데 자꾸만 저보고 우리고 제자들 보고 장대 높이 선수가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에서 실천한 것이 여러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것은 그들의 의를 초월하는 의를 보이지 못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그걸 누리고 사십니까? 얻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 초월해야 됩니다. 가능하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저는 이게 전부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20절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와 그들의 의를 초월하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너무 감사하게도 21절부터 47절까지 총 6가지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 보복, 원수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6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의를 초월하는 의가 무엇인지 21절에서 47절까지 보여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은 시내산 세대를 가리킵니다. 옛사람. 총 여섯 가지 다 그걸 똑같습니다. 들었으나 그런데 나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너희는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은 형제를 대하여 형제 자매 모든 걸 다 일컬읍니다. 너희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골빈 녀석 그 말입니다. 골빈 녀석 미련한 놈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옥불에 간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십니다.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입으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수없이 뱉어대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찔러 없애는 그런 말들은 다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말입니까? 현재 법률적으로도 여러분 구약 율법뿐만이 아니라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골빈 놈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살인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삶의 양식과 방식이 다 나의 뜻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너희들은 나아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27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구약에서 분명히 가늠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이제 관통죄도 여러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여자를 보느냐, 결혼한 여인을 말합니다. 귀나의 결혼한 여인입니다. 관통죄가 요즘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 너희가 간음했다, 그럼 살인죄입니다. 율법에서는 너희가 그 정도 의를 줄게. 그래, 내가 너 의로 인정해 줄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야 간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눈으로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 여기서 게헨나라입니다. 게헨나라고 쓰였습니다. 게헨나라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실 텐데 그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 말로 게헨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겟나오라고 헬라어 말로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그곳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구약에서 읽어보시면은 우상신을 섬기는 몰렉에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태워서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온갖 쓰레기를 잡동사기를 계속해서 태웠던 장소를 지옥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는 불이 꺼져지지 않는 장소로 이해했습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거기는 마치 쓰레기 수확장처럼 계속해서 불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들 거기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제자들이요. 의라고 인정받을 그 수준을 훨씬 더 초월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구구절절한 이혼한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안양에 있는 소년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 친구들이 이제 지내던 소년원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성령 영성 수련회를 해가지고 사역을 이제 2박 3일 동안 진행했는데 그 23살 먹었던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당신이 2박 3일 동안 여기 와서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 것 같냐고. 당신이 나에 대해 삶에서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제가 차근히 들어봤습니다. 아버지가 4명이랍니다. 엄마가 이혼을 4번을 해서 성이 다른 아이가 4명이랍니다. 맨날 집에 들어가면 새아버지가 두들겨 패고 또 나가면 또 새아버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어떻게 그 아이가 살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저희 조부모님도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안에서 가정폭력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잣대가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그 이혼에 대한 분명한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신명기에서 이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혼에 대한 원리는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걸 준 것이지 하나님의 원리는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전에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맹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기준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맹세를 한다는 것 전제 자체가 뭐냐면은 내 말 좀 들어. 내가 맹세할게. 그럼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예, 어떤 일에 대해서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끝입니다. 아, 그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지. 왜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믿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랍니다. 우리가 말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요. 네. 그러면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그 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초월한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장아찌 신앙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늘 같은 존재예요. 그 마늘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저희 청년들, 제가 1청 3진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마늘 냄새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마늘을 구워야죠. 여러분, 마늘 군다고 해서 마늘 냄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늘 요리한다고 해서 마늘 냄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늘을 잘라도, 우리 손을 자르고 뭐 해도 마늘을 잘라도 마늘 냄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늘 맛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늘 맛을 없애고 마늘의 맛과 그리고 그 향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아찌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장아찌에 완전히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마늘의 냄새도 맛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맛이 날까요? 장아찌 맛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절여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 완전히 절여져야 됩니다. 저는 올해로 12년째 절여진 짱아찌 신앙입니다. 제가 올해 36인데 24살 때 세례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저희 그래도 실패담을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이 저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월 말부터 2월 달까지 저희가 대신방 저희 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호영 목사의 방방이라고 해서 1청 3진 저희 한 진원들을 뭐 용인, 뭐 화성, 동탄, 인천, 부천 뭐 정말 방방곡곡 돌면서 진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코로나가 너무 터져서 새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우리 간사님들과 논의하면서 그 준비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1월 3일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에. 근데 갑자기 대뜸 제가 이혼한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는데 저희 친아버지 어떻게 살아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뜸 1월 3일 주일날 5시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누구누구 보호자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연세 세브란스 응급실인데 여기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실려왔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생존의 여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 디렉터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연세 세브란스 걸리지 않으니까 빨리 뛰어갔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병동에 진짜 철두철미하게 병실이 마비되고 완전히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처참하게 저희 친아버지가 누워있는 겁니다. 저희 친아버지가 건달이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폭이셨거든요. 어렸을 때 수많은 저희 어머니 구타를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원수 같다고 갔던 그 아버지가 거기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교수가 하는 얘기가 제가 빨리 와야 되는데 오기 직전에 피를 2리터를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두를 지져가지고 위 정맥, 간이 그러니까 간경화 말기여서 위 정맥류를 터뜨려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이었답니다. 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혈연적인 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미 피를 쏟았기 때문에 병실로 올라가서 다행히도 위급상을 넘겨서 제가 그날 5시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 마스크 두 개를 끼고 물도 거의 마시지 못한 채 혈변을 받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도무지 여기 있을 자신이 없어서 내가 계속 하나님께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이 아버지를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그 북한 공산당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했습니다.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를 쳐 죽인 그 일본의 순사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근데 저는 억지로 내가 목사니까 제가 저희 친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나 여기 목사 아니었으면 안 왔다고. 저희들에게 저에게 형제 누이로 누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누이와 남동생은 장례식장에서 보겠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든요. 보지 않겠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니까 내가 여기 왔다고.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여기 안 왔다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 겁니다. 2인실 12만 원씩 해서 240만 원, 2주 동안 입원하라, 20일 동안 입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이 벌써 세워지는 겁니다. 2인실 입원한 거, 그리고 간병인 쓰는 거, 그리고 검사 받고 CT 받고 MRI 받는 거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예수에게 덜 절여져가지고 자꾸 마늘 맛이 납니다. 마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 아내와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가 제가 작년에 저희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한 해를 완전히 보냈거든요. 그래서 암을 판정을 받고 나서 암 진단금을 받았는데 자기 암 진단금을 1,000만 원을 내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시아버님이 나타나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암 진단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에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작년에는 당신의 딸이 암에 걸리고 그래서 또 이 지경까지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자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네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 이 내 손자들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도 사람이시거든요. 자기 딸 고생시켜서 사모로서 고생하고 암까지 섬기고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나서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지경이 있는데 화 안 나겠습니까? 열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절여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저 사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양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뭐 3대째 믿음입니다. 저는 장로님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절여져 있습니까? 절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늘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늘 향기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반드시 우리는 마늘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양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 저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이해관, 세상의 방식과 양식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절여진 인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 절여짐으로, 오직 그분에게 절여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들, 음욕들, 탐욕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 그분께 그 피에, 그 말씀에 우리가 절여들므로 나는 없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사신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마늘 냄새, 그 죄 냄새를 세상의 사람들이 맡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마늘이 아니라 장아찌 냄새, 예수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내 평생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완전히 절여지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달라고, 그분만이 이 모든 말씀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절여지기를 원합니다. 장아찌처럼 절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절여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과 양식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도하러 나오신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인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